사랑을 같이 읽어본 두 군데의 그 봉수의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또 읽어보신 구절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전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놓고 좀 풀이를 해보면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깊은 교훈과 그 말씀들의 의미를 한번 끄집어내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그 속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여러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 풀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의 뜻이 과연 큰 뜻이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들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법을 구해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문제도 결부가 되시겠죠. 또 민족적인 문제도 여기에 결부가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아주 핵심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사실은 먼저 정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실패한 빌라도의 세 가지 꾀. 빌라도의 세 가지 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내포되어 있는데 전부 실패를 했다. 왜 실패를 했을까? 그리고 왜 실패를 하도록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알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세 가지 꾀에 대해서 전부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찍어서 제목으로 삼았더니 어저께 만나신 성도님들께서 그 본문 가운데 빌라도의 세 가지 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 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세 가지 꾀가 무엇인지,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제 그것만은 머리에 남겨드리기 위해서 23장 누가복음을 한번 다시 들여다봅니다. 조금 내용을 간파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2절 고발을 했다. 고발의 내용이 나오고 3절에 가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척 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에 가게 되면 금방 빌라도가 모든 일을 간파했다는 듯이 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듯이 이 사람은 무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를 고발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원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빌라도가 당황하여서 6절에서 하나의 묘책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분란이 휩싸이지를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꾀가 7절에 있습니다. 헤롯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때는 6월절이 시작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바로 이때는 우리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4월 14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드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6월절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날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일찍 산헤드린 대공회가 열려서 유대교에 대한 반역자로 그리고 유대교리와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를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산헤드린 대공회에서 기습적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형의 권한을 쥐고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와서 지금 신병을 인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무죄 석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대드는 것을 봅니다. 무엇으로 대드느냐, 우리 유대교에 따라서 그가 이단적인 설법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짜는 꾀가 바로 오늘 2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치지 않고 결국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던 자이다. 이쯤 되면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얼토당토 아니하게 모함을 해서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잘못 판단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려고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한 절로 사도 마태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은 28장에 끝나는데 바로 한 장 전입니다. 27장으로 가셔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마태가 아주 명쾌하게 한 절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찾으셨으면 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상당히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끌고 갔는지 이미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3년 이상 정말 큰 선지자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를 두려워하고 시기하여서 로마 총독의 사형 집행권의 힘을 빌려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반역자를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적인 분쟁에 내가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이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늪에서부터 수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꽤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나사렛의 위치가 갈릴리 서편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정확하게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에게 신명을 넘겨서 처형하도록 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그냥 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여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헤롯을 일컬어서 여우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의 별명이 여우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 무장 출신인 본디오 빌라도보다 로마 총독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신병을 인도해온 로마 총독의 그 저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 뜻에 걸린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왕복을 하나 입혀서 그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것은 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원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전 한 37년 내지 38년경에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서민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이기는 하지만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에서의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이고 옛날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에돔 땅을 정복할 때에 남왕으로 서들어가서 에돔을 쳤습니다. 그의 멸망지경에 인용청소를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 백성들이 부디 살려달라고 하면서 우리도 유대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이주시켜서 가나안 제일 남쪽에 있는 일부 땅을 이둠의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둠의인들인데 과거 에돔 출신들이죠. 그 중에 아주 영리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로마와 잘 협조를 하고 하스모니안 황제 좀 쇠락해가지만 그 왕가의 충신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로마에 협조함으로써 얻은 최초의 총독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지위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둘째 아들을 헤롯입니다. 하스몬의 왕자의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왕가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로마의 실력자에게 보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책봉을 받아오도록 만든 것이 그쪽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제 이방인 취급하면서 받아주지 않는 서민 유대인들에 대해서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리아에 가서 그쪽을 관할하고 있는 시리아 총독에게 부탁하고 로마의 실력자들에게 얘기해서 군대를 빌렸습니다. 그 군대를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이용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갈릴리와 모든 지역을 점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선민들을 정복했던 정복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헤롯 왕가가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임금의 정식 왕조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언제 죽게 됩니까?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미쳐서 죽게 됩니다. 그는 그의 땅을, 그가 다스리던 땅을 세 사람의 살아남아 있는 왕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이 세 곳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하니까 살아남아 있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왜 살아남아 있는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낳았던 어머니, 자신의 아내도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한참 내려가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를 적장자로 인정하여서 가장 넓은 영토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아남아 있는 그 다음 아들을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해서 갈릴리 가장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서 지역, 가버나움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전부 그의 영토로 주었습니다. 그가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또 다른 아내에서 난 아들이 또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이 몇 명 있지만은 그 중에 분봉왕이 된 빌립이 나타납니다. 헤롯 빌립에게는 어디를 주었을까요? 가버나움 말고 그 옆에 있는 베세다가 있습니다. 어부들의 마을 베세다를 포함하는 이동 지역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가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지역, 헬몬산에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전부 그의 영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열두 사도와 함께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헬몬산 아래에 가서 변화산상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거기서 좀 멀찍이 와서 이제는 제자들을 오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헤롯 아켈라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부왕이 돌아가신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10년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비록 군봉왕이긴 하지만 나라가 세계로 쪼개졌지만 선왕에 비해서 그러나 가장 큰 지역을 중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봉자를 자기는 스스로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하면 헤롯 아켈라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년이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헤롯 아켈라오의 학정과 폭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로마로. 황제에게 가서 상소를 올립니다. 저 헤롯 아켈라오를 좀 폐위시켜 주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가 누구일까요? 초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우스투스입니다. 그는 변방이 조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변방 가운데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유대인들이 조용히 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시끄러우니 누구를 치겠습니까? 그냥 폐위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폐위시킬까요?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가서 헤롯 아켈라오를 잡아오라. 그래서 시리아에는 로마의 군단이 있습니다. 시리아 총독이 명령을 내려서 군대를 끌고 가서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끌고 가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있은 다음에 AD 6년에 헤롯 왕가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갈릴리 분봉왕과 저 위에 북쪽에 있는 헤롯 빌립 분봉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는 누가 다스리게 될까요? 이때 분쟁이 실시가 됩니다. AD 6년에 최초의 예루살렘 로마 총독이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찾아보시면 겨우 나타난 이름입니다만은 대신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나타납니다. 2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거저가 무례료가 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때 시리아의 총독이 구레뇨라고 의사 누가가,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 정치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는데 퀴리오스 또는 다른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은 유대인 발음으로 하게 되면 구레뇨입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총독입니다. 그는 이때 총독이었고 그리고 한 10년 총독을 하다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가 아마 주전 한 2년경으로 보면 주후 6년이 되자 로마 황제로부터 다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타이에서 쉬고 있는 구레뇨에게 지금 헤롯 아켈라오를 잡아오고 서민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안정시켜야 될 책임을 시리아 새로운 총독으로 다시 구레뇨를 임명하면서 그에게 대임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이 두 번째 총독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구레뇨가 AD 6년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붙들어와서 헤롯 아켈라오를 해임을 시켜버리고 우선 정치적인 안정을 유대 땅에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것이 AD 6년에 유대 땅에서 발생한 대사건입니다. 로마 총독이 들어오기 전까지 헤롯 왕가는 물러갔고 헤롯 아켈라오 잡아가 버렸잖아요. 대신 누가 서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서 통치했을까요? 그가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가 레위인 가문 중에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고 세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구레뇨가 급해서 그에게 대제사장을 임명시키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안정화시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총독보다 하급에 속하는 예루살렘 총독이 임명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저기 해안 도시에 거기서 총독부를 만들고 주둔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누구의 힘이 강했을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너무 힘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은 그런 힘센 현지인 대제사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서거하고 나자마자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2대 황제가 들어섰을 때에 그때 물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은 여러 명의 대제사장을 두고서 자기 입맛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안나스 집안 다음으로 대단한 집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인 가문 중에. 그것이 가야바의 집안입니다. 이 가야바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안나스 딸하고 결혼함으로 해서 세력을 지고서는 그때 여러 명의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18년이 되게 되면 그가 로마에 외교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어갖고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없고 로마 총독에게 잘 협조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므로 단일 대제사장 제도를 다시 복원시켜달라. 그 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입니까? 에게 의해서. 그래서 로마 총독이 손을 쓰기도 전에 상제의 신임을 받아서 달릴 대제사장이 된 자가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므로 가야바의 힘이 강합니다. 특히 자기 장인인 전재림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힘도 강합니다. 이 두 집안이 뭉쳤습니다. 그러므로 서민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대제사장이 두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제일 힘센 자는 마쿠 실세인, 뭐 비슷하잖아요. 비선이라 그럽니까? 마쿠 실세인, 비선 조직에 속하는 안나스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를 또 지지해주면서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학자들이 수제사장 제도를 운영했다라고 그 현상을 특징적으로 이름을 붙여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수제사장 제도가 있었다. 대제사장 제도도 아니고 복수제도 아니고 단일제이긴 한데 결탁이 되어서 비선들이 돌아가던 시대다. 불법의 시대다. 그래서 수제사장 시대다라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복수적인 제사장, 대제사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명절이 되게 되면 국내외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저기 가이사랴 바닷가에서 총독부에 있던 로마 총독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둔합니다. 또 헤롯 안티바와 다른 헤롯 왕들도 분봉왕들도 전부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서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머물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안티바가 당연히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헤롯 안티바가 이 레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그 빌라도의 요구에 응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내면서도 실컷 골탕을 먹인 다음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꾀가 이 빌라도의 꾀가 억울해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깊이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좀 관련을 지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옛날 중국 사람들에게 또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얘기하면 이 빌라도의 첫 번째 꾀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한자 숙으로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삼국지 많이 읽어보신 분들 금방 이해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빌려서 그냥 죽여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차도 살인지계라고 부릅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대신 죽게 만드는 것. 차도 살인지계. 뭐 차도 살인지계 하니까 삼국지에서나 있고 뭐 역사책에 있는 얘기가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접근시켜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중국의 4대 주의를 40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중국 황제가 지금 뭐 누가 중국 황제 행세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반드시 사용하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어떻게 안정시킬까요? 이 중원정책을 펴면서. 그렇습니다. 이 제2 정책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하여금 제어시키도록 하라.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와 있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독이 있을 것입니다. 영우 여왕의 총독은 호주에도 있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이렇게 또 총독이 부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2수법이 그들의 빌라도의 꾀이자 로마 제국의 꾀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황제의 꾀입니다. 제국의 논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오늘날 시끄럽습니다. 핵무기를 해서 ICBM을 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보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각을 높여서 쏘아올려서 그렇지 그것을 제각도로 쏘아서 그대로 하면 미국 본토까지 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역사 이래로 미국 본토를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이 미국 합중국입니다. 단 한 번 불시의 기습을 당한 것이 9.11 사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때 소련에서 큐바에 미사일을 갖다 놓고서 마치 목에 기술을 붙는 것처럼 위험을 했습니다. 그때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험을 합니다. 해상 공세를 통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토의 그 큐바에 있는 모든 미사일을 다 때려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갖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크루시초프가 그 앞에 나이드신 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황제의 정치 논리 그밖에 없습니다. 이름하여 EJ의 방법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누구를 견제시키고 못하게 만들까요? 미국은 절대로 자기 손에 군대를 동원한다든가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EJ하는 수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송유관이 중국에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기름으로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현재 북한의 에너지 사정입니다. 그 송유관을 5%, 10% 줄이다가 15%까지 현재 줄였습니다. 그런데 요구하기로는 완전히 100% 줄여라. 100%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태평양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1941년도에 계속 만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동쪽 해안 지역을 일본이 거의 차지했을 때입니다. 그들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름을 묶어라. 해상수송로를 당시에 미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군력입니다. 그들의 본부가 바로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의 서북쪽 절반은 미국의 해군사령부가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사츠마 출신의 그 제독들이 비행기를 띄워서 전부 돌아 작전에 의해서 침몰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2년 정도 항모를 다시 만들어서 오자면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는 무사히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전세는 전혀 어긋나 버렸습니다. 미국의 산업력을 그들이 계산 못했기 때문입니다. 1870년이 되면 세계 제일의 산업 생산력을 가진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1년도 되지 않아서 전함을 다시 만들어서 태평양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하게 됩니다. 왜 이런 긴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제의 이 방법이 과연 통할까요? 헤롯에게 보내어 처리하고자 하는 로마 황제를 대신한 로마 총독의 첫 번째 개가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밑에 내려와서 봅니다. 15절 16절을 본문에서 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이 처형하지 않고 자신에게 보냈기 때문에 헤롯도 무죄하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지하여 16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처형을 가한 다음에 무죄 석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로마의 법은 만민법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평등하게 대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의 법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한 자를 어떻게 때려서 채찍질하여 그렇게 엄청난 채찍을 가고 한 다음에 거의 반쯤 죽여서 석방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법치주의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등국가 강대국이 되고 로마 황제의 대리자쯤 되면 법의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통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치행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법이상으로서 너희들만 달릴 수가 있다면 자신에게 악유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만 정치적으로 안전시키고 달릴 수가 있다면 때려서라도 반쯤 죽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내보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끌고 좀 더 성경 세계 속으로 말씀 세계 속으로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시험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시험으로 바뀌어져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왔으면 자기에게 절만하고 자기와 제휴하게 되면 그냥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쓰러집니다. 교회를 운영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달콤한 세상적인 유혹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나와 손을 잡고, 한 번만 눈을 감고, 한 번만 세상적인 타협을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수월하기도 하고 너의 명예도 넓히고 더 많은 이익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달콤한 말입니다. 과연 수단이 하나님의 목적을 만민을 구원하고 영생구원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극과 속이 같고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진리입니다. 그것이 어긋나버리게 되면 그는 마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또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 법위에서 노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미 20, 30년이 지난 세월이라 여러분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미국의 국내법 가운데 통상관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 30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내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여 미국 시장을 무기화하여서 마음대로 통상 금지를 시키고 덤핑세를 굴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시켰습니다. 국제법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미국 국내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동시켰습니다. 한국과 FDA 협약을 진작 맺어놓고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한 다음에 다시 재협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사이에 지금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잘 들어주질 않습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법 위에 힘이 있고 법치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 위에 통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뼈는 마귀와의 제휴하게 되면 항상 이런 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그것이 달성되도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저는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빌라도가 선택했던 두 번째 께도 무산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23장 17절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 죽으라 하는 귀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게 되면 이 구절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우리 광복절에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성탄절 사면이 있고 또 이제는 석탄일에도 사면을 해준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을 시킬 수 있는 자가 있고 시킬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바가 나타납니다.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전례에 비춰서 한 사람만 방면해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깹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빌라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한 나라를 아무리 속국이라고 해도 황제를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맡겨주지는 않을 겁니다. 바라바, 여기에 성경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있던 자라고 본문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일으켰던 반란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반란의 수개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옛날 운동권 하면 이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서울대생이 그 상징으로 보였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장 민족 독립투쟁을 하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때 감옥에 같이 있었던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라고들 학자들이 들어 설명을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청하게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품은 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에라 바라바. 너희들이 바라볼 수 없는 바라바를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면 제의를 해보게 되면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못 받아주게 되면 나사렛에서 풀어주면 될 것이 아닌가.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그러나 로마 황제를 대신한 로마 총독의 배가 승리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족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민족주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패전하게 됩니다. 1975년 울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남쪽의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폐해진 하노이에서 승립되어 있는 호지민의 후계자들이 집단지도 세대로 다스리고 있었던 월맹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 만에 완전히 사이공이 점령이 되고 그 이름마저 호지민시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굴을 파면서까지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집질을 뿌려도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두려운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두 손 들고 나올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하기로 따지면 월맹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이 더 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때도 승리가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채용해달라. 왜? 예수는 로마에 대해서 그 통치를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성전세를 가고 얘기했지만 누구의 초상이 들어있느냐? 가이사의 초상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거둬서 관세를 다 바쳐도 좋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따로 있으니 하나님께 바치라.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선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러치고 헤롯 왕을 외세를 다 물리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민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와 똑같은 옛날 다윗 솔로몬 대왕처럼 행세를 할 것이다. 이웃 나라가 과연 종을 바치고 그들은 착취를 당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같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사회과학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우리는 마시점을 이론적으로 제대로 비판했던 칼 막스를 이겨 어떻게 보면 그 허점을 발견했던 미국의 학자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관료주의 행태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917년에 러시아의 황제인 짜를 죽이고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세월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황제와 귀족을 분명히 죽이고 새로운 노동자와 농민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다고 소련이 얘기했는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새로운 귀족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노멘클레투라라고 불렀습니다. 노멘클레투라. 노동자 귀족이 간부들이 귀족화되어서 또 관료들을 이끌고 똑같이 짜르처럼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 수십만 명의 피가 흘린 대가가 무엇인가를 그가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에 의해서 그때부터 막시즘은 미국에서 완전히 이론적으로 버려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이렇게 민족 독립투쟁 을 위해서 바라바를 그렇게 혐의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라바를 불러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악함을 잘 알고 계셨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치유함으로 해서 온 세상이 전부 공생하고 평화공존을 하면서 영생분을 받아서 서민 이방인 상관없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복음을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그대로 그들의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민족주의에 의해서 또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일본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그리고 미국도 살리고 다 살리자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과연 자신의 민족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한쪽 반대편에서는 민족주의가 일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주후 32년 무교절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40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38년 남짓 지났을 때 AD 주후 70년에 민족주의 무장투쟁을 바라바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인 선민들은 이 지구상에서 그들의 사회가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주 7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교회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 이웃 간에 다투고 싸우다가 서로 옳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승리로 망하고 말 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